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들을 만나 각국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외무장관들에게 나토는 이라크와 시리아 같은 곳에서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자금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앞서 이번 나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에 관해서도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브뤼셀에 도착해 나토의 임무를 위한 자원과 ISIL 등 테러에 맞선 전투, 그리고 유럽, 특히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에서의 러시아의 공세에 대한 나토의 대응 자세 등 세 가지 안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어제는 터키를 방문해 ISIL과의 전투에서 터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군 대표단이 파키스탄 부가지리스탄 지역을 이례적으로 방문했다고 파키스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파키스탄군은 성명에서 러시아 대표단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룬 파키스탄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의 어제 방문은 러시아군 병사들이 파키스탄과 합동군사훈련을 벌인 뒤 몇 개월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러시아는 파키스탄과 경쟁하는 인도의 오랜 동맹국이었으며 파키스탄 역시 전통적으로 미국의 세력권 안에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그러나 최근 러시아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연방의원들이 관련 비밀문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백악관에 초청됐습니다. 의원들은 상하원 정보위원회에 어제 초청장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원들이 검토할 문서들은 공화당 소속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이 주장해 논란이 된 발언에 근간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서들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선거팀이 도청을 당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 제기를 뒷받침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파면된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구속 수감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여성 수용동에 있는 방 하나를 배정받아 혼자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3.2평 넓이 독방에 수용돼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앞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의 사례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이 쓸 방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4월 중순쯤 기소하면 본격적인 재판은 5월 9일 대선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1심 선고는 오는 10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하지만 재판 도중 또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경우 1심 구속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가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양국 간 외교 관계가 재개된 이후 노르웨이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노르웨이와 중국은 지난 2010년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 샤오보 씨의 노벨 평화상 선정 문제로 관계가 경색됐었습니다. 솔베르그 총리는 그러나 성명에서 중국은 아시안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라며 양국 관계 정상화로 노르웨이의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서북부의 한 시장에서 강력한 폭탄이 터져 적어도 22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다고 파키스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오늘 폭발은 아프가니스탄 국경과 인접한 쿠람족 반자치구의 행정 중심지인 파라치나르에 위치한 시아파 이슬람교도 여신도들의 전용 사원 입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3월 31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중국이 실제로 북한 핵에 대해 우려한다면 행동으로 입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에드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외교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새 대북제재법이 북한의 핵 개발 자금을 상당 부분 차단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What it will do is cut off much of the funding that North Korea right now.
말레이시아 정부가 자국에서 암살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시신을 북한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평양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입니다. 동해북부는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이 0.5에서 2.5m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의 행동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도발을 방치할 인내심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일리 대사는 30일 AP통신 등 주요 통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은 북한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수 없고 북한 역시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중국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실제로 북한 핵에 대해 우려한다면 행동으로 입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입증은 단순히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유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압박을 통해 북한의 실제로 수입을 중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당국의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한 헤일리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등에서의 거듭된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한 좌절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인내심이 없다며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듭하고 안보리는 제재 결의를 채택하고 또 북한이 이를 무시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또 그런 행동은 어느 수준이 돼야 하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헤일리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특히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은 또 했다라고 말하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을 더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유엔 안보리 또 미국 정부의 움직임과는 대조적이죠.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30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이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자금 획득을 목적으로 해외에 노동자를 송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결의 2321호는 북한 노동자 고용을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선원을 고용하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도 최근 북한 노동자를 해외에서 고용하는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의 자국 내 유입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북한과 일반 국가 영토 안에서 타방 국가 국민들의 임시 노동 활동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회의를 평양에서 열고 관련 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 2007년 8월에 해당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상대국에 파견한 노동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무 회의를 정례적으로 열어 매번 합의 사항을 담은 의정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수는 약 3만 명입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한층 강화된 상태지만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의 입국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북한 노동자 파견 확대 합의가 어떠한 제재나 국제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지난해 내무부사나 이민국을 인용해 러시아 정부가 북한 노동력 수입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옌벤 조선족 자치주 허룽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은 업무 보고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허룽시에 들어서는 국가급 변경 경제합작구에 필요한 인력을 북한에서 데려오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훈춘과 단둥을 비롯한 북중 변경도시 제조업체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의 수를 7만에서 8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 내 건설 수요 증가와 노동자 임금 인상 그리고 노동력 부족 탓에 값싸고 질 좋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도 외화벌이를 위해 노동자 해외 송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통일부는 해외에 나간 북한 노동자들이 버는 돈이 한 해 적어도 2억 달러에서 많게는 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액수는 북한이 의류 수출이나 개성공단 사업에서 벌었던 돈보다 훨씬 많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민간단체인 외교정책연구원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VOA에 북한 경제에서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보내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if they would even extend it to the North Korean guest workers in China, that would also be it would definitely have more of a real impact.
이 때문에 해외 노동자 송출이 줄면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북한 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리아투 사무총장은 BOA에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나 열악한 노동 환경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앞으로 점점 북한 노동자 입국을 제한하거나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의 돈줄을 더욱 옥죄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는데요.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에드로이스 위원장을 인터뷰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님,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은 미국의 제재를 한층 확대했습니다. 광물에서 어업, 직물에 이르기까지 제재 내용이 구체적이고 광범위한데요. 새로운 제재 분야를 추가하는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One of the things we were focused on is the way in which this new UN report, which was made available.
우리가 중점을 둔 부분은 지난달 공개된 UN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점점 더 정교한 전략을 쓰고 있고 중개인들과 은행들의 연결망을 이용해 돈, 사람, 무기, 원자재 등을 성공적으로 국경을 넘어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계속해서 현찰을 반입해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의 대북 제재 이행이 불충분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을 지원하는 위장회사와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사이버 공격을 비롯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 정부가 제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 방법은 해외에서 북한 노동자를 노예처럼 고용하는 이들을 겨냥하고 기자가 언급한 그러한 활동들을 제재하며 북한 선박과 국제항구 사용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은 북한의 미국 달러화 사용을 금지해 북한을 미국 금융망에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북한 당국에 얼마나 고통을 가하게 될까요?
What it will do is cut off much of the funding that North Korea right now uses for its nuclear weapons program.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단할 겁니다. 새로운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핵실험 준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 핵탄두 소형화 등에서 북한이 더 이상 진전을 내지 못하도록 자금줄을 막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이번에 추가한 새로운 제재 내용들이 북한의 셈법과 행동을 바꿀 수 있을까요?
I believe based on reports that I've seen that it does require hard currency for the regime to make further advances in these areas.
제가 받은 보고들을 바탕으로 볼 때 북한은 이런 분야에서 더욱 진전을 내기 위해 현찰을 필요로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 제재가 이행됐을 때 북한은 한동안 필요로 하는 원자재를 구입하지 못했고 미사일 생산 기지를 폐쇄해야 했었습니다.
의회 내에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공감대가 있습니까?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하나요?
Yes, we saw bipartisan support for those further sanctions from both Republicans and Democrats, and it was unanimous.
그렇습니다. 대북 제재 강화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가 지지했고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법이 통과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님이나 의회 차원에서 어떤 조언을 하고 계십니까?
We are indicating to the administration that they already have important tools at their disposal based upon the
지난해 통과된 대북 제재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들은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는 점을 알렸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가 새로운 제재법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도 알렸습니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는 현찰을 확실히 차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에 또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Also, the legislation which we passed yesterday condemns North Korea's development of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and requires the U.S. State Department.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미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테러 지원국 재지정 문제는 시급합니다. 김정은의 이복형 암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우리는 북한 정권의 무기 개발과 인권 유린을 겨냥하는 미국의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이스 위원장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과 조은정 기자의 대담을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의 발전 전략인 핵 경제 병진 노선 선포 4주년을 맞아서 핵 개발의 당위성을 강변한 비망록을 내놨습니다. 한국 정부는 병진 노선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은 핵 경제 병진 노선 선포 4주년을 맞아 지난 30일 장문의 비망록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은 비망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노선을 제시한 것은 공화국 역사의 일대 사변이라며 지난 4년간 북한의 국력과 지위가 높은 경지에 솟구쳐 올랐다고 스스로 추켜세웠습니다. 비망록은 병진 노선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늘 북한을 핵으로 위협하는 미국과 추종 세력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정당하고 유일한 선택이었다며 핵 개발의 정당성을 강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선은 항구적으로 쥐고 나갈 전략적 노선이라며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 또한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고 제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핵 개발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북 제재가 소용없는 행동이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경제적 압박 속에서 핵 경제 병진 노선의 한계는 명확하며 그나마 관광객 유치와 스포츠 대회 유치 등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카지노업을 허용하는 조건 등을 내걸고 금강산 관광 여객선 유치를 위한 투자 공고를 냈고 지난 28일엔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평양을 오가는 전세기가 취항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음 달 9일 평양에서 제28차 만경대상 국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남녀 각 1위에 만 달러의 상금을 내걸었습니다. 한국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3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제 제재 속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기본 방침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이기 때문에 그 방침 하에서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한 모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비핵화의 길로 나오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핵경제 병진 노선은 북한이 한국과의 재래식 군비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그 격차를 핵무기로 극복하겠다는 사실상의 핵 개발 우선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북한 문건을 보면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을 때 생기는 여력의 자원들을 일반 경제 부문에 투입해 경제를 일으켜 세우자는 구상으로 설명돼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KDB 산업은행 김영희 북한 경제팀장도 북한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을 설정해 내놓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도 사실상 핵 개발을 마무리한 뒤 구체적으로 추진하려는 발전 방향을 제시한 수준의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하고 핵을 병진하겠다고 했는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라는 것을 통해서 핵 우선발전 후 경제발전으로 전환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세웠잖아요. 그게 바로 2020년이죠.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선핵개발, 후경제개발 노선으로 전환을 했어요.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에 올라선 뒤 이를 협상력으로 활용해 경제 부문의 대외 관계를 강화하려는 전략이지만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는 오히려 봉쇄 수준으로까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핵을 보유할 수는 있을지 모른지언정 세계 경제에 유리된 나름대로의 자력 경제만 가지고는 뭐 현대 경제에서 전혀 불가능한 상황. 따라서 핵을 보유하고 경제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김정은의 계획은 사실은 수포로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3월 31일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노동당의 전략적 노선으로 채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자국에서 암살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시신을 북한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불거졌던 두 나라의 갈등은 일단 진정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짐 라장 말레이시아 총리는 30일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된 김정남 씨 시신을 북한에 보내기로 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사건 발생 45일 만이자 북한과 말레이시아 정부가 상대국 국민을 억류하는 초강수를 둔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두 나라의 갈등은 사실상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북한 국적자들에 대한 체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사건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심증만 남을 뿐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정남 씨의 사망 소식이 처음 전해진 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1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말레이시아 방문을 마치고 거주지인 마카오로 돌아가기 위해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공항을 찾았던 김정남 씨가 여성 두 명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사건 발생 초기만 해도 북한이 연루됐다는 추정만 있을 뿐 결정적인 물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이틀과 사흘 뒤 체포된 용의자들이 각각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여성으로 드러나면서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은 잠시나마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경찰이 CCTV 분석 등을 통해 17일 북한 국적자 리정철을 체포하고 이어 19일엔 북한 국적자인 리지현과 홍송학, 오종길, 리재남을 용의자로 지목하면서 북한 배후설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리지현 등이 인도네시아와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등을 거쳐 이미 평양으로 되돌아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인터폴에 이들의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국적 용의자는 말레이시아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인 현광성과 고려항공 직원 김욱일 등 3명이 추가되면서 총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수사의 방향이 북한을 정조준하자 이번엔 강철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살인사건으로 촉발된 문제가 외교 분쟁으로 확대된 겁니다. 강철 대사는 기자회견과 언론 성명 등을 통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과 결탁해 이번 사건에 대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강 대사는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등 이례적으로 주재국 정부를 비난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말레이시아 고위 당국자들 역시 북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나짐 라작 총리 등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북한과의 단교 가능성까지 내비친 겁니다. 결국 말레이시아 정부는 강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목해 추방했고 북한과 맺은 무비자 협정까지 폐기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비교적 무난했던 두 나라의 외교 관계가 한순간에 틀어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남 씨 사례에 쓰인 화학물질이 BX로 밝혀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유엔이 화학무기 금지 협약을 통해 금지한 이 물질이 자국 공항에서 사용됐다는 사실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김정남 씨 시신의 향방을 놓고도 갈등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은 자국민의 사망인 만큼 북한으로 시신을 인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말레이시아는 가족에게 시신을 넘기겠다며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정남 씨의 자녀인 김한솔 소리남매가 말레이시아에 입국해 DNA를 통한 신원 확인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신 말레이시아 경찰이 직접 김정남 씨의 아들이 있는 곳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나라의 갈등 국면에서 변화가 감지된 건 북한이 말레이시아인들에 대한 출국 금지를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평양에 남아있는 말레이시아인은 9명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의 조치가 나온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의 발언이 급속도로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고위직들은 말을 아꼈고 단교 가능성을 내비쳤던 나집 총리는 단교까진 아니라는 발언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렇게 두 나라는 김정남 씨 시신 인도와 말레이시아인 9명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협상을 시작, 결국 30일인 이날 최종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들은 이번 합의가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의 인질 외교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김정남 씨 시신에 대한 재부검을 실시해 기존 말레이시아의 부검 결과를 뒤집는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북한 국적 용의자들이 인터폴의 수배를 받고 있지만 북한이 인터폴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는 물론 사건 해결이 어려워졌다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김정남 시신이 북한에 인도되더라도 암살 사건의 진상은 묻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김정남 씨의 시신이 지난 30일 결국 북한으로 인도되기로 결정된 데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배다른 형인 김정남 씨의 암살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31일 기자설명회에서 김정남 씨의 시신이 북한으로 인도돼 사건의 진상이 묻힐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정남 피살 사건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30일 말레이시아 당국이 이미 공식적으로 사망자가 김정남 씨며 화학무기인 VX 신경제에 의한 사망이라고 밝힌 만큼 어떤 식으로든 북한이 배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 등 국제법상의 의무를 완전히 무시하고 말레이시아 외교관과 가족을 억류한 건 국제규범 위반으로 이를 계기로 북한 당국의 무모함이 다시 한번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외교적 행보는 전형적인 북한의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은 북한 체제에서 최고 존엄, 수령은 절대적인 신이고 이에 관한한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다며 김정남 씨의 시신 인도를 위해 막무가내식으로 집행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완전히 막장 외교, 막장 드라마 같은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죠. 무조건 집행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래 사람들은. 그러니까 김정남이 김정은의 이복 흉이고 수령이 자기 흉을 암살시킨 거나 같죠.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계속 논의가 될 거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고 김정남을 데려가는 것은 시신을 그건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는 북한이 외교 관계에서 전형적인 고슴도치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미지 개선보단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구시대적인 찌르기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범죄를 거기서 한 것 자체가 왜 국제적인 질서에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것도 몇 안 남은 북한에도 그래도 호의적인 국가에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결국 자꾸 고슴도치 전략으로만 가는 거죠.
김준영 교수는 아울러 말레이시아 정부가 일단 자국민 보호를 위해 김정남 씨의 시신을 평양으로 보냈지만 어쨌거나 이번 사건을 그냥 넘기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김철의 아내 리영희가 시신 인도를 요구했다는 말레이시아 측 보도와 관련해 김정남 씨와 관련된 인물 중 리영희란 사람은 파악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말레이시아 당국은 지난 30일 김정남 씨의 시신을 북한으로 인도하고 북한에 억류된 말레이시아 국민의 출국 금지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입니다. 올해 1분기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미사일 개발과 경제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위원장을 가장 자주 수행했던 인물은 황병서 총정치국장으로 나타났는데요.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은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중 총 25회에 걸쳐 공개 활동을 했습니다. VOA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기사를 분석한 결과 김정은 위원장은 1월 1일 신년사 발표부터 3월 28일 조선혁명박물관 개건식 참석까지 3, 4일에 한 번꼴로 공개 활동을 했습니다. 이는 집권 초보다는 공개 활동의 빈도가 다소 줄어든 겁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첫 해인 2012년에는 151회, 집권 2년 차인 2013년에는 212회로 하루나 이틀에 한 번꼴로 공개 활동을 했었습니다. 분야별로는 공장 시찰 등 경제 관련 활동이 9회로 가장 많았고 정치 행사는 8회, 그리고 군 관련 활동은 7회였습니다. 경제 분야 활동이 많은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만큼 경제 발전을 중시한다는 얘기라고 한국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영철 교수는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체 현지 지도의 동향을 보면 경제 분야의 현지 주도가 수적으로 더 많거든요. 이거는 북한이 병진 노선을 추진을 하면서 이 군사적인 분야에 대한 어떤 발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만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 발전 혹은 이 경제 성장을 위한 부분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국가적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하나의 어떤 징표다.
군사 분야에서는 미사일과 관련된 활동이 많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3월 6일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4발이 발사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어 3월 18일에는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발사장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신형 로켓엔진 연소시험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사용의 대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국방 과학자 기술자들을 얼싸안아주시고 몸소 등에 오보도 주시며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 분야 공개 활동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2월 16일에 있었던 광명성절 행사였습니다. 이날은 김 위원장의 이복혁인 김정남 씨가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이후 첫 공개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평양체육관에서는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5회 생일을 축하하는 성대한 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영상을 보면 주석단의 김정은 위원장은 행사 내내 어둡고 침울한 표정에 뭔가를 고민하면서 허공을 응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퇴장할 때는 주석단이나 청중석에 눈길을 주지 않고 손도 흔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남강규 매봉통일연구소장은 이복형 피살 소식을 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심리가 상당히 복잡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남이 잠재적 위협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전혀 김정은의 어떤 권력 기반에 도전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동원하면서까지 대거해야 됐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상당히 그 김정은의 어떤 그 정신적, 심리적 상황이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활동 수행은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13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용원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10회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조용원 부부장이 47회나 김 위원장을 수행해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제치고 수행 1위를 기록했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황병서와 조용원의 수행 횟수가 많은 것은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권력의 중심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황병서냐 조영원이냐 이걸 떠나서 둘 다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 출신입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지금 북한의 김정은의 쉽게 말하면 이제 히든 캐비넷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그러면 사실 조영원은 사실 이제 현지 수행 비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동안 이제 빈도수가 많았다고 볼 수 있고 무슨 뭐 큰 둘 사이의 권력 구도 이런 것보다는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김정은의 비선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황병서와 조영원의 뒤를 이어 최용의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마원충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순으로 수행 횟수가 많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자취를 감춘 점입니다. 서강대 정영철 교수는 김여정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거나 결혼 또는 임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자중하는 뭐 이런 차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결혼을 하고 뭐 임신을 했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건 좀 확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김여정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좀 단언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지난해 상반기에 9차례나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 참석 이후 단 한 번도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뉴스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31일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구치소에 갇혔는데요.
예.
이에 대한 외신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공평한 방위금 분담금을 강조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예.
또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 러시아 대선 개입 조사에 협력하는 조건으로 기소 면제를 요구했다는 소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한국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만 지금 주요 외신들도 관심 있게 보도를 하고 있죠.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 구속됐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검찰이 앞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한반도 시각으로 금요일 31일 새벽 법원이 영장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구치소에 갇혔는데요. 먼저 미국 언론들 반응을 살펴보면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박 전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구치소로 향했다면서 이는 비극적인 가족사 때문에 정치적 공주로 여겨지던 박 전 대통령의 65년 인생에서 극적인 반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비극적인 가족사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네. 박 전 대통령의 어머니 유경수 여사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된 사건,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정치인이 되기 전에 오래 칩거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예.
이 박 전 대통령은 어머니가 서거한 뒤에는 한동안 영부인 역할을 했고요.
네.
또 칩거를 끝낸 뒤에는 아버지의 후광을 얻고 정치권에 입문해서 끝내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네.
이런 사실을 들어서 정치적 공주란 표현이 나온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 인생이 참 파란만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에서 지냈는데 이제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구치소라는 곳에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바로 그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예.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70제곱피트의 독방에서 지내고 한 끼에 $1.3짜리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신문이 전했습니다.
예.
또 뉴욕타임스 신문의 보도도 눈에 띄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부패 추문으로 구속됨으로써 한국이 민주주의로 전환한 다음에 처음으로 교도소로 가는 대통령이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지난 1990년대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예.
이 뉴욕타임즈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그밖에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박 전 대통령이 임기 내내 무능력과 추문으로 고통받았다면서 이번 사건이 아시아 4위 경제대국을 뒤흔든 큰 충격파라고 전했습니다.
예.
또 블룸버그나 CNN 같은 다른 미국의 유력 언론들도요. 박 전 대통령 구속 사실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일본 언론의 경우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이 앞으로 곧 다가온 한국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에도 관심 있게 보도를 했군요.
먼저 교도통신을 보면은요. 이번 사태로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진영의 순풍이 불 것이라면서 정권 교체가 현실감을 띠게 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한국에서 이 오는 5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교도통신은 또 이번 사태가 법과 민주주의 시스템이 건전하게 기능한 결과라면서 한국 현대사의 전환점이 될 거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다음에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요. 야당 진영의 순풍이 불고 보수 진영의 곤경에 빠졌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NHK 방송 같은 경우는 이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신문 받고 구속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예.
이번 일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뭐 역시 위안부 관련 현안을 말할 텐데요.
네.
한국과 일본이 박 전 대통령 임기 중에 종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 때문에 한국 안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고 새 정권이 들어서서 위안부 합의에 어떤 태도를 보일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언론 역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죠.
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됐다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서 세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중국 신문망은 이 선거의 여왕에서 수감자로라는 제목을 단 기사를 실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을 소개하고 또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파면당한 뒤에 끝내 구속되면서 19년 정치 생애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전했습니다.
예.
또 몇몇 중국 언론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대해서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 구속하고 사드하고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네, 뭐 박근혜 정부가 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새 정권이 들어서면 이 결정이 바뀌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감에서 나온 거라고 보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을 했군요.
네, 나토 28개 회원국 외무장관이 참석하는 회의가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됐는데요. 틸러슨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나토 외무장관 회의는 오는 5월에 열릴 나토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틸러슨 장관이 참석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발표가 나가고 논란이 커지자 생각을 바꿔서 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이번 나토 외무장관 회담에서 핵심 현안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역시 방위비 증액 문제입니다.
예.
이 새로 들어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요.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증액하지 않아서 미국에 불공평하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날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방위비를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10년 안에 방위비를 국내 총 생산의 2% 수준까지 올린다는 건데요.
네.
이건 사실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는 아니고요. 2014년에 나토 정상들이 모여서 합의했던 방안입니다.
나토가 다 이제 합의했던 2% 수준, 이게 이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나토 회원국 중에 합의를 지키는 나라가요, 미국을 빼면 현재 영국과 에스토니아, 그리스, 폴란드 이렇게 딱 네 나라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계속 그 나토 방위를 위해서 미국은 정작 돈을 많이 쓰는데 나토 회원국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부담을 나누자라는 말인데요. 틸러슨 장관은 이 미국의 목적이 이번 5월에 나토 정상들이 모여서 올해 말까지 이 방위비 증액을 위한 지침이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는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현재 대책이 없는 회원국들은 당장 관련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요, 지난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방위비를 늘리지 않는 나토 회원국을 미국이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예.
하지만 몇몇 회원국이 이에 반발한 바 있어서 관련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눈길을 끕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나토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걸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현안들이 있었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군사 위협 대처,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 이런 문제인데요. 나토 동맹국들은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인 ISIL과의 싸움에서 나토가 어떤 역할을 하길 미국이 바라는지를 알길 원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현재 나토는 자신들이 아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이 ISIL과의 전쟁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러시아 대화와 이 제재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서 취임 한 달도 못 돼서 사임을 했는데요. 다시 지금 이게 뉴스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네요.
예, 플린 전 보좌관이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의회 조사에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만 기소를 면제받길 바란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의 변호인인 로버트 켈너 씨는요, 현재 상황이 매우 정치적이고 마녀사냥 분위기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예.
이런 환경에서는 그 누구도 아무런 약속 없이 선뜻 증언에 나서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의회 측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하원 정보위원회 지도부는요, 플린 전 보좌관과 기소 면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플린 전 보좌관의 기소 면제 요구가 더 관심을 끄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네.
플린 전 그 보좌관이요, 앞서 기소 면제를 요구하는 사람은 아마도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바로 지난해에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국무장관 시절에 개인 이메일 계정하고 서버를 사용한 게 큰 문제가 됐었죠.
네.
이와 관련해서 클린턴 후보 측 관계자가 기소 면제를 약속받고 조사에 응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한때 본인이 상대편을 공격하기 위해서 썼던 이야기를 이제 다시 이제 위치가 바뀌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상황이 됐네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백악관이 의회의 사찰 관련 문건을 보여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 사찰 관련 문건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지난주에 이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이요, 지난해 미국 정부기관이 이 트럼프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을 의도치 않게 사찰했다고 밝혀서 논란이 됐는데요.
예.
누네스 위원장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문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백악관이 상원과 하원 정보위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의회 측이 확인했습니다.
예. 누네스 위원장이 정보원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의혹이 더 커졌는데,
네.
정보원이 누군지 결국 밝혀졌습니다. 정보원이 바로 백악관 관리였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에즈라 코헨 와트니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 또 마이클 앨리스 백악관 법무팀 변호사가 누네스 위원장한테 관련 정보를 제공한 걸로 어제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백악관이 이와 관련해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도청 의혹이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관계에 대한 조사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시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하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애덤 쉬프 의원은요. 이런 일에 영향받지 않고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지금 계속 이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한번 좀 돌아보면 이달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자신의 선거 캠프가 도청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FBI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를 부인을 했고 또 의회 역시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이 이것과 관련된 보고서를 봤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보원을 백악관 영내에서 만난 사실이 공개되면서 누네스 위원장과 백악관이 공모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고요.
예.
누네스 위원장은 이 관련 조사에서 빠지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입니다. 동해 북부는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이 0.5에서 2.5m 사이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구름이 끼는 가운데 양덕에는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고요. 중강, 강계, 오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12도, 신유주 아침에는 2도, 낮 기온은 16도입니다. 수풍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14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10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10도, 희천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은 13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후 들어서 구름이 많아집니다. 해주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15도, 용현 아침에는 1도, 낮에는 14도, 개성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5도, 사리온 0도, 낮 기온은 14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흐리고 곳에 따라 비나 눈이 내립니다. 함흥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12도, 해산 아침에는 영하 5도, 낮 기온은 7도입니다. 장진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4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는 2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10도, 옹기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9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 기온은 2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해 북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모든 해상에 0.5에서 2.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3월 3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정부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평화회담에서 정권 이양 문제에 관한 논의를 거부했다고 시리아 반정부 단체가 밝혔습니다. 나스르 알 하리리 반정부 협상 대표는 오늘 기자들에게 아사드 정권은 오직 허울뿐인 테러 방지에 관해서만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리리 대표는 특히 시리아 정부군은 화학무기 등 모든 종류의 무기를 동원해 시리아 국민들을 공격하고 봉쇄하는 데 사용하는 등 오히려 테러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 정부와 반군 협상 대표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8일 동안 유엔이 중재하는 평화회담에 참여했습니다. 반정부 측은 아사드 대통령이 전쟁 범죄자라며 정권 이양 문제를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들을 만나 각국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외무장관들에게 나토는 이라크와 시리아 같은 곳에서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금과 지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앞서 이번 나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에 관해서도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브뤼셀에 도착해 나토의 임무를 위한 자원과 ISIL 등 테러에 맞선 전투, 그리고 유럽, 특히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에서의 러시아의 공세에 대한 나토의 대응 자세 등 세 가지 안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군 대표단이 파키스탄 부가지리스탄 주에서 이례적으로 방문을 실시했다고 파키스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군은 성명에서 러시아 대표단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룬 파키스탄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의 어제 방문은 러시아군 병사들이 파키스탄과 합동 군사훈련을 벌인 지 몇 개월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러시아는 파키스탄과 경쟁하는 인도의 오랜 동맹국이었으며 파키스탄 역시 전통적으로 미국의 세력권 안에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그러나 최근 러시아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노르웨이의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가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양국 간 외교 관계가 재개된 이후 노르웨이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노르웨이와 중국은 지난 2010년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 샤오보 씨의 노벨 평화상 선정 문제로 관계가 경색됐었습니다. 솔베르그 총리는 성명에서 중국은 아시아 내 최대 교역 상대국이라며 양국 관계 정상화로 노르웨이의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솔베르그 총리는 또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하는 솔베르그 총리는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중국 고위 관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파면된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구속 수감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여성 수용동에 있는 방 하나를 배정받아 혼자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3.2평 넓이 독방에 수용돼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앞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의 사례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이 쓸 방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4월 중순쯤 기소하면 본격적인 재판은 5월 9일 대선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1심 선고는 오는 10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재판 도중 또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경우 1심 구속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파키스탄 서북부의 한 시장에서 강력한 폭탄이 터져 적어도 22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다고 파키스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오늘 폭발은 아프가니스탄 국경과 인접한 쿠람족 반자치구의 행정 중심지인 파라치나르에 위치한 시아파 이슬람교 여신도들의 전용 사원 입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